어제 오후에 제 인터넷 게시판에 긴급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제가 아는 자매님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듭니까? 젊으신 자매님인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예배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집에서 혼자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집 앞 교회 갈까요? 막 힘든데요? 이러는데 제가 말하게 했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여튼 기어서라도 택시를 타고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게 이렇게 약속을 하나 더 붙였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항암주사 100배보다 더 강한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00배의 치유와 축복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최효찬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500년 명문가 지속경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대대로 이름이 난 명문 가정의 그 경영의 비밀을 파헤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 명문 가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 집안을 명문 가정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그 비전의 메이커, 이 비전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을 그 명가로 만들려고 하는 가문의 기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문가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비전 메이커, 가문의 경영 기획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원칙 중심의 가문 경영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그러한 가문들은 자녀 교육에 정말 남다른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문가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원칙들이나 소위 가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훈들을 그냥 간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손손 그 가훈과 집안의 교훈을 전수하고 실천하는 데에 아주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웃에 있는 경주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부자인 최부잣집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부잣집의 성공의 원동력은 집안 대대로 지켜왔던 여섯 가지의 가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가훈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람들이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고 곡식이 없을 때에 그 돈 있다고 해서 땅 이렇게 사가는 것은 민심을 다 빼앗기는 짓 아닙니까? 그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부자로서의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소리겠죠. 이런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최부잣집은 자손 대대로 이러한 원칙과 가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함으로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가볍게 처신하지 아니하고 300년 이상이나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존경받는 부잣집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일명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민족 전체의 가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민족적 가훈 쉐마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훈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안마다 어떤 단체마다 그럴듯한 가훈이 있고 교훈이 있는데 문제는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교훈의 내용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귀를 기울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지킨다, 듣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은 듣기만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난다. 그러면 말씀 듣고 실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라 그렇게 쉐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들으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주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스스로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또 바퀴벌레가 논문을 써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인간 그는 누구인가, 바퀴벌레가 논문을 출판하고 사람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알겠습니까? 바퀴벌레가 개미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작고 티끌만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계시하여 주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여 준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사이비 거짓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 하나님,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먼저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짓 하나님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상 숭배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오염되고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쉐마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제1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자리에서. 그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점검할 때에 이렇게 한답니다. 조용한 시간에 혼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지막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본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세 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는 동안에 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자기가 영적으로 많이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은 것으로 자기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 같아요. 제가 그 말씀에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을 그것도 정말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를 생명 바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 사랑할 정도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은 뭐냐? 우리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다가와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먼저 사랑하셨다는 생명 바쳐 사랑했던 그 사실을 알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하나님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놀라운 일이라는데 사랑은 능력입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신앙생활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랑에 주고받는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우리가 못 이기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해지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로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타나면 뭐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시계라든지 아주 값진 예물, 보석을 선물합니다. 또 안 그러면 어때요? 뭐 밥을 사주거나 또는 뭐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어때요? 정말 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면 좀 이상한데 안 보이시는 게 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말씀 6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르침 받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뚜렷한 흔적으로 남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 암송이 잘 안 돼요, 자꾸 까먹어요, 건방증이 많아서 머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훈련받지 못하겠다, 뭐 말씀 외우기가 힘들다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새겨 넣으라 그러잖아요. 돌에다가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새길 때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예. 새겨 넣기만 하면 안 지워져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가 좀 나쁜 분들 기회입니다. 기회. 절대 안 지워집니다. 핑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달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말씀만 보면 잠 오고 하나님 말씀만 보면 피곤하고 하나님 말씀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한결같이 제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 막 붙들리려고 노력하니까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이 사랑의 감정이 벅찬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막 산책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하다가도 그냥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겨요. 왜 그러냐? 말씀에 말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평소에 이 과외, 그때 다 과외 했잖아요. 학원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한 자매님에게 제가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가끔씩 쳐다보면서 편지를 좀 써보려고 몇 번 생각도 하고 한번 꺽적꺽적 해봤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숫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공부는 하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제 곁에 다가오더니 쪽지를 하나 툭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쪽지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펴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애매모호하고 신묘막측해요. 좋다면 좋다, 싫다면 싫다, 명확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뭐 이런 일상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편지를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예, 수십 번도 넘게 읽었을 겁니다. 읽으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 묵상에 묵상을 거듭하면서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난 다음에 아하, 이 편지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여기에는 그 자매의 심오한 마음이 담긴 뜻이 있다. 그걸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책이 어떻게 건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혀지겠느냐고요. 던져놓고 어째 읽지 않겠느냐고요. 사랑하면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닿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그 사람은요 이제 그 말씀의 교훈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틈만 나면 부지런히 열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고 또 가정이 없고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의 확장된 대한가족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여러분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이 일에 부지런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도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미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기회만 되면. 한 번은 저희 집에 아이들만 있을 때, 몇 년 전에 아이들만 있을 때 도둑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뚝 들어갔는데 막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하고 사모하고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아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때가 기회다 싶더라고요. 다 모여서 앉아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앉아라,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가 참 정신 나갔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아이들 안전한 거 감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믿고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없어졌나 찾아봤어요. 그렇게 많이 안 없어졌어요. 한 50만 원어치 정도. 저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생의 추억으로 아이들 머리에 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참 제가 존경하는 장모님이 가끔씩 도와주러 오십니다. 오시면 장모님이 큰아이 방에서 함께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일생 좋은 신앙의 습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조용히 합니다. 소곤소곤.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읽고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림을 살다가 틈만 나면 또 혼자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장모님의 그 아름다운 습관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닌 것을 제가 알아요. 우리 장모님의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할머님께서 90이 넘는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집안에 사위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장모님의 어머님을 제가 몇 번 가까이 했죠. 근데 90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90 넘은 나이에도 아주 눈빛이 맑고 얼굴이 소녀 같고 영적으로 깨끗하셨어요. 그 어머님의 모범을 우리 장모님이나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장모님이 하시는 모습을 저희 큰애가 한 몇 주간 한 방에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한테 엄마 나 몇 개월 내로 성경 통독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한번 해봐라 그게 쉽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몇 개월 만에 성경 통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저 물었어. 야, 너 어떻게 그 통독을 다 하느냐?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읽고 계시고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는 TV나 인터넷을 보고 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길에 행할 때에는 바빠서 운전하기 바쁘고 아무 말 없이 총총걸음을 걸어가고 누웠을 때에는 자기 바쁘고 일어나면 말없이 신문 보거나 밥 먹고 출근하거나 운동 나가고 이것이 집에서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까? 예, 가정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인 생각은 가정은 좀 편안해야 된다. 쉬는 곳이다. 나를 좀 방해하지 마라. 맞습니다. 가정은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안식처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이 흔히 착각하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회학교 교회 보내놓으면 내가 할 신앙교육의 의무는 다 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서 공부시켜 놓고서는 그걸로 부모 책임 다 했다고 하는 부모들 누가 있습니까? 도시락 싸주고 뒷바라지하고 학원 보내고 과외하고 온갖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안일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교회학교보다 더 중요한 신앙교육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 비록 교회학교 교사는 아닐지 몰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녀를 향한 또 영적으로 어린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쓴 현용수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세계 선교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가훈인 이 쉐마야말로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또는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선교와 복음 전도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소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자녀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가정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불과 1,200년 전 또는 1000년 전 유럽은 전부 다 교회였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전부 다 우리 개신교회의 본산 아니었습니까?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고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와 같이 다른 자들을 향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전도와 선교의 수평적 선교에 열심을 내었지만 유럽교회가 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세속화와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막 몰려들어오면서 사탄의 전략은 야금야금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을 겨우 유지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이 좀 약화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약화되고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신앙이 없어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트나 잔 켈빈이나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조상을 가진 그 조상을 모시고 있는 후손들이 오늘날 어떤 꼴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유럽교회가 그렇게 오늘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가정 속에 내 손에 울타리에 있는 가정의 자녀를 향한 후손들을 향한 수직적인 가정 선교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씩 둘씩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유럽교회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비슷한 시행착오 역사적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각성하고 깨어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믿음의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과 섬기가 봉사를 많이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마음이 숨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들은 나처럼 교회에 붙들려서 하나님 일한다고 고생하고 수고하지 말고 믿어도 좀 편하게 믿어도 좀 우아하고 세련되게 좀 믿어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좀 적당하게 요령껏 편안하게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믿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부모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찌 그 자녀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이어갈 만한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안일한 신앙이 자손에게 전수되어지는데 어찌 그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요. 소위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니 열심으로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제외해놓고 겨우 교회 나오는 분들은 제외해놓고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된 성도들의 자녀들을 말입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더 섬기는 것 같느냐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중직자인데도 보면은 자녀가 겨우 주일날 예배에 겨우 나와주는 이름뿐인 믿음으로 전락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녀들만의 책임이라고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자녀들을 향하여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더 높은 신앙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더 강한 신앙적 도전을 주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의 안일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이러한 안일함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마음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진실되게 주님 따라간다고 이런 마음고생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 겪으면 어떻게 할까? 내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이놈들은 그저 예수 잘 믿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저의 기도의 제목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누리며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못난 아버지의 믿음보다도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업그레이드 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제 마음에 막 마음이 열심히 생기고 급해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아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으면 말씀에 교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는 급한 마음이 생기고, 또 아이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범을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불붙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은 어떠합니까? 그죠? 너희들은 많이 고생하지 뭐 예수 믿고 복을 누리면서 무난하게 살아가라고 그 정도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를 먹은 자녀들의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때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깊이 섬기고 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만한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편안한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이기적입니까? 부모의 기도를 먹고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의 길은 넓고 광대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과 놀라운 은총과 능력도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산물이지 예수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 있는 길이라는 것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향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일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부터 자녀들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에 땀을 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대손손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정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의 경영기획자, 믿음의 명문가정의 비전메이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오늘 말씀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할 부분들은 결단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